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누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언제 처음 등장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렇죠? 돌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 그의 죽음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등장해서 이제 사울이 9장에서 그의 이제 9장은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언제 회심했죠? 금방 저희가 읽었습니다. 잊어버린 거 아니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아시는데 입은 뻥끗해 주셔야 돼요. 목소리는 안 들어와도. 그런데 우리가 이 사울이라는 이 바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울이죠. 폴 성도님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처음에 지금 이 사울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보통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사울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자인데 이 바울은 이게 이제 로마식 표현으로 해서 리들, 그래서 작은 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회심하기 전에는 큰 자라는 이름의 사울을 썼다가 회심하고 나서 바울이라는 작은 자로 이름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입니다. 물론 바울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리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의미가 큰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울로스라는 구하다, 요청하다 뭐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헬라식으로 표현한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 것을 헬라식으로 사울로스 이렇게 부르던 이름인 거예요. 그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아세요 그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거의 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시대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데 너희들은 돈 주고 사고 다진 방법 쓰지만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당연히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파울로스라는 이름이에요. 파울로스라는 것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은 자에서 큰 자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울이라는 헬라식 이름,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표현을 갖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그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기 나가면서부터 1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안디옥에서 이제 구브로로 나갈 때 13장에 한번 가보세요. 지금 사도행전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3장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술사라는 엘로마라는 마술사 계속 방해하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을 하는 사울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이방인식의 이름,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헬라식 이름, 유대인들에게도 너무 알려져 있는 이 유대인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표현으로 사울로 쓰다가 이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이방인에게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원래 갖고 있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된 거죠. 결국은 회심할 때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이방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단어, 자기 이름을 소개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바뀌었다. 우리가 얘기하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다. 이런 식의 생각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아셨죠?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걸 체험이잖아요. 바울이 빛을 보는 놀라운 빛을 보게 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죠. 그렇지 않나요? 혹시 빛을 쭉 받아보신 분 계세요? 후라시불 말고. 나도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냥 강렬한 빛이 나에게 한번 딱 임하면 그게 아니더라도 기도할 때 음성이라도 좀 듣고 뭐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아니면 그런 체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나는 정말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하는 동안에 세 번이나 이 사역을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강력했기 때문에 너희도 이런 체험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를 특별한 체험을 하면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하면 너는 그것도 못하니 이 조다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결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쪽으로 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오해예요. 또 세 번째 오해는 사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있어서 가말리엘 문화라는 최고의 학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면 하버드 로스쿨 최고 뭐 수석, 거기서 가장 뛰어난 선생으로부터 사사를 받고 있는, 어쩌면 그 선생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수제자였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울을 준비시키고 어느 정도 때가 됐을 때 그를 불러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한다. 제가 이때까지 훌륭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큰 일을 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있던 LA에 있던 교회에 박사들이 수두룩해요. 가방 끈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집사도 하고 뭐 장로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가방 끈 사람들이 집사하면서 집사가 잘 돌아갔느냐? 아니요. 서로 모여서 그냥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말만 많죠. 움직이는 꼴을 못 봤습니다. 결국은 그가 뭐 특별한 능력이나 뛰어난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자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부끄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울이 이런 뛰어난 공부도 하고 학식도 뛰어나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큰일을 했다고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자체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것도 메리트를 주지 않잖아요. 언제나 없는 자로 하여금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뭐 깊게 사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안 그러시잖아요. 가장 약한 자가 되셔서,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털 깎는 양 앞에 있는 양같이 힘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실패하셨나요? 아니요. 약하셨지만 그 약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 없을 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라도 이집트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권력 서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 되어갖고 이집트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로 만들면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의 힘이 없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양이라고는 한 마리도 없는 이름 없는 목자로 양치고 결국은 나이 80 됐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똥 말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증명되고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훨씬 더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똑똑하거나 그가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바울 그대로 표현해 줄게요. 바울이 표현한 대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체험한 사건이 그냥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 체험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점점 더 우리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한 해의 힘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사건이 역사적인 단 1회의 사건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이 원본이고 원본으로 일어나서 오리지널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용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 나왔던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건이 어디예요? 빌립.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만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됐죠. 기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딜까요? 땅끝은 이제 다음 주나 뭐 다음 다음 주나 보게 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이방인이에요. 이 땅끝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할 때 베드로가 가서 이 고넬료에게 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일이 일어난다는, 이거는 카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카피본으로. 왜냐하면 오순절 때는 누가 보낸 거예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늘에서. 그런데 사마리아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단 말이죠. 땅끝에서도 고넬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고넬료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에 있었던 단 이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한 번 있고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 일들이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도 그 회심은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회심, 이제 그가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 이후에 그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그 안에서 보여주는지를 나타내준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 회심은 이 정말로 체험이라는 이 얘기는 더 이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풍성함이라든지 그 내용에 있어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지고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했던 거라든지 요엘에게 예언했던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구나.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내 뜻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게 된단 말이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얘기를 드려도 그냥 맹숭맹숭해요. 제가 미치는 거를 모습을 한번 보시고 싶은 거죠, 지금. 자, 오순절 사건이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들이. 전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각 지방의 언어로 다 듣는다 그러잖아요. 지방의 언어들이 왜 나눠졌는데요? 창세기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잖아요. 그 바벨의 저주를 푸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밖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이방에. 그 이방에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와서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시대가 옛 시대가 가고 이제 성령이 땅끝까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줄 거라는 그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는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옛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구약은 율법이 있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됐는데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지킬 수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녕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 심판을 받으신 거죠. 온전히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만 죽었나요? 그 전에 먼저 그러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단 말이죠. 자기도 그 인생을 바울이 이제 자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실패한 구약의 인생을 완성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출애굽의 인생을. 저희 늘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생이.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셨어요? 애굽으로 가셨잖아요.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뭘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을 이루시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 받은 걸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었죠? 홍해를 건너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고 나오셔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어요? 광야 가셨죠. 광야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죠? 며칠? 40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왜 4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나올까요? 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다 살아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광야가 춥고 힘들고 뭐 사막이고 그래서 힘들 것 같지만 낮에는 구름기둥 에어컨 빵빵하죠. 밤에는 불기둥 히터 빵빵하죠. 아침이면 눈 떴는데 뭐가 있어요? 만나 쫙. 먹을거리 걱정 없으면 요즘에 저희 집이 냉장고를 완전히 비우고 있어요. 저희 집에 먹을 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먹을 거 걱정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40년 동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40년 동안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했다. 다 실패한 거죠. 실패한 이스라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그 인생을 살아서 성공하신 유일한 분이 되시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것, 이스라엘의 인생을, 실패한 이스라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실패한 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어요.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창조를 시작하셔서 아, 그 일을 이루어 가셨으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가 시작돼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안 오세요? 자, 지금 이제 깜깜해졌죠? 밖에 8시 반 정도 되면 깜깜해지죠, 이제? 9시나 돼야 되나요? 밤에 좀 깜깜해지면 나가면 별이, 여기 아틀란타 좋은 게 저는 밤에 나가면 별들이 초롱초롱하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먼지가 많아서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별들도 많고요. 어떨 때는 새벽에도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도 있더라고요. 태양은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만물 사계절을 쫙 변하면서 이 창조가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이 신묘막직하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창조가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창조가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그냥 끔뻑끔뻑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도 확실한 창조가 일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해요. 창조가 안 바뀌잖아요. 창조 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이죠. 그 운행하시는 그게 뭐예요? 루아흐거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증인으로서 역사하시잖아요. 이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증인으로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깨 좀 피시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란 말이죠. 왜 맨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만, 내가 열심히 봉사할 때만, 내가 성경 좀 읽고 뭐 좋은 일 좀 하고 바르게 살 때만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이 모양으로 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바른 교회, 한 바른 세상,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졌고 이루어갈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가실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이 회심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도 이제 그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도 바울이 살아가요. 사도 바울이 아주 건방지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요?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개는 끄덕여야지.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안 돼요, 이게? 계속, 아유, 그래도 이건 아닌가 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회심 사건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가 거듭났다는 것, 새로운 생명을 얻은 다음에 아, 내 인생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의 모든 사역, 모든 일에 있어서 초점이 이제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인생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내가 이제 너를 메시아가 나올 거다. 그 메시아가 이방의 빛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요. 그거를 49장에 있는, 이사야 49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예수님이란 바울이 메시아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우리도 똑같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이방의 빛으로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성도로서 섬겨주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것, 커피 한 잔 사는 것, 밥 한 번 같이 먹는 것, 그 모든 삶 안에서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냥 대충 살 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예요. 혹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빛을 본 회심이 없었다면 과연 바울이 그런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이란 단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제 아내도 가끔 저한테 그러던데요. 만약 자기가 우리 교회 유치원에서 좋은 유치원 다 팽개치고 허름한 우리 유치원에 와서 근무하는 것 때문에 나를 만나서 결혼했대요. 자기가 우리 유치원 안 왔으면 우리가 결혼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하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만약이란 건 없지만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그런 데 비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는 구원을 얻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바울이 부름을 받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특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이방인의 빛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생애를 똑같이 살아가듯이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빛을 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빛을 봤다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빛을 봤다는 것은 창조에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음성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거거든요. 창조가 일어나는 순간을 그는 본 거죠. 그래서 그가 묻는 거예요. 5절, 4절인가요? 바울이 묻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거늘 5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헬라어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아니라 누구십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주님에 대한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예수는 창조주가 아닌데 지금 빛이 비치면서 그 빛을 주는 창조주가 바로 예수라는 거거든요.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예수가 창조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핍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모이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1절과 2절에서 내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서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다메섹뿐만 아니라 그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예수에 대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에게 그 예수가 바로 곧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의 인생도 그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는 완성할 것을 그의 이제 사역과 삶과 사역과 그 전도여행 과정 속에서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미약한 것 같고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 밖으로 얘기도 못하는 수준에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이룰 때까지 이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가실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이 어떻게 내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바울도 그 일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항상 순종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배반과 우리의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목이 곧고 아직도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니 주님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아직도 그 일이 정말로 잘 믿겨지지 않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기질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우리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